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이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보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바람을 맞으며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 겟세마네는 눈을 감고 찾아가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어디 제자들뿐이겠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저와 같이 교회에서 자란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겟세마네는 제자들에게만큼이나 익숙한 장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 그리고 누가가 증언했던 것처럼 기도하실 때 흘리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빠르게 아래로 뚝뚝 떨어졌던 그곳. 또한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밤이 폭풍 전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해가 빛을 잃는 십자가 사건을 바로 눈앞에 두고 맞이해야 하는 참으로 섬뜩하고도 고요한 밤. 그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불안하였지만 예수님이 늘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의심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시고 기도하러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당혹스럽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고민과 슬픔을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저는 지금 어떤 30대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대 청년이라면 고민도 많고 쉽지 않은 인생살이에 슬픔 또한 왜 없었겠습니까? 고민과 슬픔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 말하는 것, 슬픔 말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과 슬픔을 내어놓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입니다. 고민과 슬픔에 젖어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이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셨던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찾아온 두 맹인의 눈을 고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는 변화산에서 변형되셔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에 빛과 같이 흰 옷을 입으셨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칭함을 받는 이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37절과 3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좀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이 고민이어서 죽을 지경이라는 말입니다. 고민이 깊어서 죽을 지경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약한 저와 같은 인간들에게나 어울리는 말 아닙니까? 아무리 고민이 깊어 죽을 지경이라 하더라도 랍비이신데 스승이신데 그의 제자들에게 고민이 깊어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당신의 외로움의 끝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수많은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불러왔습니다. 예배 때도 부르고 길을 가다가도 흥얼거리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다가도 흥얼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렀던 수백 곡의 노래 안에서 예수님은 고민과 슬픔이 가득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고민과 슬픔이 가득한 존재는 우리였지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예수님, 우리와 우리를 고민과 슬픔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주님에게 힘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내 앞길이 멀고 험하지만 주 안에 있는 나라면 딴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어떤 험한 길이라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고민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그래서 죽을 지경인 예수님에게 하나님, 예수님, 저희도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죽을 지경이구나. 나와 좀 함께 깨어있어 주렴구나 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약한 예수, 고민하는 예수, 슬픈 예수,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 예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겟세마네 그 언덕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민을 나누시며 오히려 그 고민에 이 사건에 이 역사의 줄기에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걸어오십니다. 아직도 고민과 슬픔이 예수님의 얼굴에 그 표정에 그대로입니다. 한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모습 여전히 수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문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간으로서의 나약함을 나누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라고 부탁했던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지금이 이제 절정의 상황이고 그것은 죽음이며 그것은 다시 살아남이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과 슬픔에 빠지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한 시간 동안 태연하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과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인간에게 과연 상대방이 울먹이며 가슴으로 하는 말을 들을 귀는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그날 저녁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자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자신의 몸이라 하시며 잔을 나누사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시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분명히 두 귀로 들었으나 그들은 자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는 양태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 말씀 앞에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했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말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절정으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달콤한 꿈을 꾸며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신데 그들은 그저 끝없는 그들에게 있는 여러 밤 중에 한 밤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분리된 예수님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시간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같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는 고통받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수는 이렇게 당황스러운 고민으로 죽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되는 예수였습니다. 현실에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죽음도 앞에 두고 계시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한 예수님을 외면하며 자신이 스스로 만든 예수라는 우상을 따라서 현실의 예수님의 모습을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예수님, 슬퍼하는 예수님에게 공감할 능력이 제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그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전혀 공감하지 못한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참 잘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완전함과 자비, 풍성하신 사랑의 모습으로 일축되고 그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라고 기도 시작할 때마다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보시며 깊은 근심 중에 계신 예수님, 오늘 우리 시대, 이 사회,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깊은 고민 중에 계신 예수님의 슬픔과 아픔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자주 공감하지 못하곤 합니다. 왜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당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이 사건과 이 역사의 흐름과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나의 고민과 나의 이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는 아픔과 사람들을 향해 품고 있는 이 절절한 마음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그 예수님과 공감하기를 거부합니다. 아니, 공감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보다 나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내 몸과 내 가족의 편안함이 우선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입니다. 마음의 원이 아니라 육신의 원이 앞서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일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민에 공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오를 꿈을 꾸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꿈을 꿉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 그래서 찾아가셨던 사람들, 그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던 이 세상의 신음과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나의 꿈을 위해 예수를 향해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열심을 낼 뿐입니다. 우리 신앙의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자주 부르지만 정작 예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슬픔과 고민에 동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어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가슴이 뜨끔한 이유입니다. 깨어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저희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을 수 없는 것, 공감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와 단절된 분리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잠이 무거운 육신의 원함이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은 공감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뿌려질 공간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생각으로 가득 메워진 그 마음밭, 그 밭이 이미 돌밭이고 길가에 바치고 가시밭입니다. 예수님과의 공감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녕 인간에게 그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공감할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잠들은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한숨이 참으로 깊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말씀이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고 민망하게 합니다. 전혀 예수님과 공감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제자들에게도 소름 돋게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막 흔들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잠을 깨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할 때야 예수님의 삶에 공감할 수 있다라는 권고이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제자들이 주님의 뜻에 깨어있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거침없이 말구의 길을 잘랐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사람들의 무릎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저 고통이며 좌절이었고 그들의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죽음은 그들에게 당혹이며 막막함일 뿐이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그들의 현실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너무 약해서 그 원하는 마음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마음과 이 육신의 간격이 얼마나 그 거리가 먼지를 경험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마음과 육신의 간절한 일치를 바라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일 아침이면 마음에는 원하였으나 육신이 따라가지 못한 삶, 아니 도리어 육신이 원한 삶을 따랐던 삶을 가슴 아파해야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생활의 거리만큼 마음과 육신의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세 잠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슬픔에 동참하지 못하고 잠들 때가 깨어있는 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한 시간도 깨어있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연약하여서 오늘 또 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과 공감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슬픔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자들에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진심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의 연약한 그 육신을, 우리의 연약한 그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 사이의 거리를, 그래서 육신으로 전복되고 마는 우리의 숱한 나날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고민과 슬픔과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이기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우리 신앙의 괴리를 다 아신다며 예수님과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구나. 고민과 슬픔이 차오르고 죽음이 코앞에 있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피곤함을 못 이겨 잠든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제자들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한 제자들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잠들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반복되는 연약함의 소망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외치시고 나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때가 되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외치시며 이제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 선포하셨다면 그 제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결국 나를 부인하고 말았구나 말씀하셨다면 그 베드로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자신에게 공감하지 못한 채 예수님과 단절된 시간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공감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기에 저희들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연약하고 또 자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에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며 세상의 질고와 삶의 무게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감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인생을 아시고 삶의 질고를 아시는 예수님은 공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저는 단편소설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책상에 그 단편소설들을 쌓아놓고 읽고 지내곤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새벽에 잠이 조금 일찍 깨어서 새벽 4시경부터 그 책상에 앉아서 단편소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가기 전까지 3편 정도의 소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 20분여 되는 시간 동안 그 3편의 단편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얼마나 먹먹하고 참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설 안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뇌하고 있었고 때때로 낭망했고 열정과 욕망 사이에서 고민했고 꿈과 또 그와는 다른 현실 사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한 명 한 명의 삶과 고민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향한 이 시대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열망과 욕망 사이에 갈등하는 그들을 향한 깊은 공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소설들은 절대로 인간들 안에 꿈틀대는 고민, 욕망, 열정, 꿈, 괴리된 현실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면 돼, 열심히 살면 돼, 노력하자고, 힘내자고, 자, 화이팅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저 그들의 낭망과 그들의 고뇌에 깊이 동참하면서 정말 사는 것이 그렇다, 정말 인생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 그들을 깊이 응원할 뿐이었습니다. 소설은 주저주저하고 고민하는 그들을 패배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저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세 편의 소설을 가슴 뻐근하게 읽고 당시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서 찾아갔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이 복될 것입니다. 목사님은 새벽부터 한치의 의심 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물론이지요, 목사님. 당연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문제 단번에 없어질 수 있겠지요.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단순하고도 쉬운 것입니까?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서의 우리 삶은 왜 이렇게 수학 문제 같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물론 새벽 설교여서 짧은 시간 안에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했던 것을 알고 있지만 저에게 인생은 수학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살피고 살펴도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그렇게 단번에 명쾌하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슬픔에 빠진 인생, 주님을 찾으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새벽녘에 읽은 소설은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녹록하지 않은지, 얼마나 만만하지 않고 우리는 그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지쳐 쓰러지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의 인생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가가 손 내밀며 그들과 공감하고자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웃다가 때가 되면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아니 그냥 그렇게 옆에 있어주던 것이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인생은 너무나도 쉽고 명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분명히 명쾌한 답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 답을 찾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공감은 없었습니다. 공감 없이 정말 낭망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삶이 너무 힘든 자에게 공감의 손 내밀미 없이, 그렇게 도닥이며 위로하고 함께 울미 없이 단번에 그를 일으켜 세움이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상황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냥 그렇게 쉽게 단번에 훌쩍 변해버리는 것입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들의 육신이 너무나도 약하구나. 그래서 또 잠들었구나. 예수님의 깊은 공감의 말씀이 제자들의 귓가에 울려옵니다.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연약하고 자고 또 자는 제자들과 공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설령 공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단절된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며 육신이 약하구나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어 이해하려고 하여도, 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공감하고 손 내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공감하심이 우리 인간의 소망이고 우리들에게 살아갈 힘이 됩니다. 한 인생을 일으키는 것은 훌륭한 멘토나 대단한 연사들의 강연이 아닙니다. 그런 강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회에 그런 멘토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홍수같이 넘쳐나는 좋은 말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참새한 말이, 길가의 백합화 하나라도 그 신음소리와 그 집없음과 그 고민에 공감하고 동참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작은 생명까지도 어루만지시며 공감하시며 그들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또한 살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은 손을 내밈입니다. 공감은 그의 손을 꼭 잡음입니다. 언젠가 그의 때가 되어서 그가 나를 일으킬 때까지, 공감은 그리하여 그 때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렇게 오늘날 이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한 것은 위대한 강연이나 멘토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 있었던 그 주님의 공감하심, 손 내미심, 일으키심,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고 또 자고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설처럼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의 인생에 손 내미시며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공감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인간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래 그렇구나 너희들이 연약하구나 라고 끝내시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는 동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제자들과 함께 안타까워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원할 수 없는 그들과 공감하시며 그저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희노애락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행위로 이어지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공감한다 한들 자신의 생명을 그의 아픔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고 또 깨워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로 가십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에게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죄에 얽매여 죽어가는 인간의 비루함과 슬픔에 공감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말씀하셔도 단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보여주신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한 시간 또 깨어있지 못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 앞에 누가 잠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살리고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세 번을 연거푸어 자던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며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가지게 된 소망이 이러하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까지 아시고 공감하심을 하시는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행실로 자신과 공감하신 예수님 가신 길 묵묵히 자신을 치며 살아가야 한다 말합니다. 이것이 공감받은 연약한 자들이 오늘도 살아야 할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공감하시는 예수님, 기꺼이 목숨까지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교우님들의 영적 여정이 날로 날로 깨어나 우리 주님 안에 더욱 깨어 사시는 근신하며 세상의 욕망이 아닌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늘의 상을 바라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공감하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잠들어 있는 저희들일지라도 그 연약함을 아시고 오히려 저희들과 공감하시며 저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주님께 받은 그 공감과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공감받은 자로서 더 이상 잠들어 살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며 날마다 산소망 가진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오늘 나의 삶을 견뎌야 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